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시작을 깨달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가졌는데요. 어제는 토요일이라 온 가족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당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저 복도에도 그리고 베들레헴실에도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성도님이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했죠? 집사님,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보다 한 번만 더 드려볼 수 없겠냐.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늘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오고부터 그만 새벽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 그게 익숙하게 되었고 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새벽에 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이 또 뭉클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아름다운 은총이 넘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걸 생각하니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밖에 섰는데 한 분이 저를 목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앞에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 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흘러내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흘러내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없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를 못하죠. 이렇게 또 잘하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우리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일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해. 귀 기울인 사람이 없어. 저 사람 왜 저래? 왜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죽이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 잠든 사이에 야밤에 도주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거든요. 이 3년을 보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중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여러분이 한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 행동을 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요청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동의하거나 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관계를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과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상대방 변화시키려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잘 안 바뀝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예요. 과거를 바꿀 길이 없어.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에 묶여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목사님, 내가 그때 왜 그랬지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지금 편하게 잘 살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그 말을 한번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아픈 과거 덕분에 내가 더 겸손해지지는 않았는가? 그 실패 덕분에 내가 믿음의 길을 더 깊이 걸어가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은요,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약점투성이야. 놀라운 사실은 그 약점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진 바울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오니 그의 약점이 다 강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의 자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작업을 하기를 원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길을 막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 아라비아로 가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뭘 하겠다 그러면 홍해 갈라져, 촥 갈라져가지고 그냥, 예? 달려나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그의 열심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막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사역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 빗나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가는 길마다 막힌다 그러면은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길이 막혔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야. 너 계속 꼬집 피우고 그 길로 가려 하지 말고 나에게로 좀 가까이 와라. 그런 초대장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로 왔거든요. 아라비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요. 그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라비아로 부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첫 번째는 은혜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셔요. 너의 부름은 나의 은혜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부터 바꿔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맞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대청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기 보면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언제 선택했다고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메섹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그의 형체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이걸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다메섹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도 아시고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고 어떻게 할 것 다 아시고 선택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깨달음을 얻고 감격하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감동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뭘 했겠어요? 성경에는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서 뭘 하겠어요? 딱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째, 뭐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부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요?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신 건가요? 확실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다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지. 주야,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 구원의 근거는 뭔가요? 율법이 아니라면 뭔가요? 그렇게 기도할 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노력해서 그래서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을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이제 또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가 이제 하박국을 읽는 거예요. 하박국을 쭉 읽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한 구절이 자기의 심장을 확 잡았어요.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행동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자기의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니까 그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해서 되나?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신 있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저를 찾아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꿈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체험은 귀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체험은 다양해. 그것을 뭐 나를 주장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교회를 이상해져요. 사도바울 마찬가지예요. 사도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 번째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것은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요. 은혜의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은혜야. 갈라디아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사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고 그는 거기에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사람을 죽이는데 총을 확 쏴서 싹 쓰러지는 게 아니고 돌로 쳐서 피가 흘려서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것을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일찍이 자기를 불러줬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알고 보니 내가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충격.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의 괴로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바울아, 내가 너의 과거를 모르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과거를 모르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 앞으로 너의 일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할 때 그의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골고다. 그리고 골고다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 우리 주님의 피,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지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 아, 그렇구나. 내 모든 죄악 우리 주님이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 모든 거 다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실수, 어떤 죄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울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용서하시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 때 부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막 싸워가지고 이제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둘이 헤어지겠다고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래서 목사님 이해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 집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집사님 것만 얘기하셔요. 신랑은 신랑이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가 얘기해요. 왜 남의 얘기를 해요? 기억하세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건요 이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한 것은 말을 못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자기 존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꿍꿍 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죄악을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얘기해. 나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가 않아. 왜? 은혜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속없는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또 무슨 말이 있죠? 나는 회방자입니다. 자기가 얘기해. 자기가 자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데 뭐 누가 뭐래요? 자기가 했다니까. 중요한 건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거.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면 뭘 잘못했나 절대 안 물어봐요.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억하셔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드러내지 못한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을 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잖아요. 이게 사귀다가 더 친밀해질 것 같으면 딱 멈춰. 더 못 가. 왜?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부부 안에도 자기가 내가 부족해.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품어준 사람은 아내에게 얘기해. 여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미안해.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앙숙이야. 그냥 둘이만 만나면 싸워. 옆에서 그 엄마가 지켜보니 너무 괴로워. 어느 날 같이 운동을 갔대요. 운동 가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그러고 와서지 아들과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이게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미안하다. 그런데 끝까지 몰라요.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용서해요. 아니, 그때 못 하더라도 시간이 좀 가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 보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고 싶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 안 하면 자기가 더 괴로우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평안해요?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몰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연약함이 있지만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옆 부부간에 다 잘난 사람 몇이나 있어요. 다 허물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돕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아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핸드백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 그것만 보면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해. 우리 예배를 드리고 갈 때도요 다 이걸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영광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게 감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솔직하게 터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나의 존재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부끄러울 것도 없어. 아니 내가 본래 부족한 사람인데 뭘 부끄러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거 다 아시고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되지도 못하면서 되는 것처럼 자기 자랑에 치우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받고 그리고 자유함 얻어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나처럼 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